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드디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4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가 약속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시며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때 극구 내가 무엇이기에 가리까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도록 보내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적과 또한 광야의 많은 위협들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모압 땅에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미쳤을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모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로에게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실제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적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도 그랬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도 그랬고, 다베라에서 채소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또한 애굽에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어서 그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 후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족속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은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다시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했던 모세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으로 가기를 멈출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끝까지 그 어려움을 헤치고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종, 수종자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 지도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죽고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추모하는 기간을 갖던가 모세를 장사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사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지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 차기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른 것은 모세가 했던 일,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그 일을 이제 모세에게 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 왔던 그 말씀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일컬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직접 받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원어로는 쿰 아보루입니다. 쿰.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텐데 쿰 일어나라 아보르 건너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뜻으로 요단강은 북쪽 헐몬산에서 발원해서 남쪽으로 흘러 갈릴리를 거쳐서 남쪽 사해에 이르는 즉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쿰 아보르 일어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실제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1장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또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입니다.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 손자인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서 약 400여 년 동안 그 후손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때 큰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들에게 주신 땅, 그에게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말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준비를 그 서막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부른 그 목적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는 것이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 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말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멈추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해오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또한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불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그 목적,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430여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계속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꼭 그 땅으로 가야 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부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또한 꼭 교회에 가야 하나? 꼭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해 끼치지 않고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려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주제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흘러왔던 지금까지도 아직 가나안 땅을 외치고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땅이 다른 주변 땅보다 훨씬 비옥하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땅은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한 20회 정도 됩니다. 문자적으로 젖을 말하는 젖은 가축을 통해서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초목이 가득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꿀을 풍부하게 채취할 정도로 꽃과 화초가 많이 자라는 것, 살기 좋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1차적인 자연적 조건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목적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창조의 원형인 에덴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을 사모하는 자, 그곳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을 쓰는 것은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줄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많이 돌아다니면 그 다 밟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하는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을 들어가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할 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한 구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말씀이 지금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과 하나는 너희가 성취하고 정복하는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실제로 같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는 이미 성취된 것이고 하나는 너희가 해야지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말씀이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앞으로도 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에 그것을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말씀 한 가지는 헷 족속의 온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그 땅은 현재 너희의 땅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른 민족이 그곳에 살고 있고 다른 점유주가 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헷 족속이라는 강력한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그 땅에는 헷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그런 땅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주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은 이렇게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방 족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 땅이 순수하게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그 민족들이 행하고 있던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그냥 순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방 민족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라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복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그 땅에는 순수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제단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지만 그 땅은 이미 이방 민족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땅. 여기서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김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이미 주셨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재해석해보면은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향해 대들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내부적으로는 모세를 대적할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언제든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항할 자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땅에 너를 대적할 대적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 의미가 바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 성에서 전투를 했을 때 곳에 여호수아의 계획을 무력시키는 대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각입니다. 아각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은 패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겸비하여서 돌아갔을 때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땅은 언제든지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절에 이어집니다. 7절 말씀 같이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긴장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곳에 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셨지만 너희가 지켜야지 또한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그 땅, 이미 주었다라고 하신 그 땅이 실제로는 율법을 행할 때에 그 땅이 형통하게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독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들은 들어가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긴장관계가 제시되는 것이죠. 즉 그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실패의 땅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실패가 아닌 율법의 하나님의 섬김에 실패가 됩니다. 땅은 차지하게 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31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3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했지만 또 신명기에서는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상과 이방 민족이 있어서 정복해야 될 땅이지만 땅이고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누리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실패할 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지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더 완전한 곳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실패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너머에 있는 더 완전한 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목적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완성시켜주실 그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땅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곳, 그리고 그 장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에서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실제로는 신명기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실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 혹은 새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고 해서 지금 밟고 사는 이 땅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현재 밝고 완전히 살고 있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 또한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며 동시에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얻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한 장래에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장래에 완성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현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어나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립기를 사모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덧립고자 사모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립히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죽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장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현재의 삶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삶을 덧입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은 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인식은 바로 6절에서와 같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장래의 것을 바라봄으로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처지가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처지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땅을 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치해야 합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미 얻어 차지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마치 그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한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 더 그들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곳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미 기존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마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실성에 확신을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현재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마음의 눈을 소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공고함과 힘듦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 수 있고 실패하게 할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내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소망을 품으라라는 것이 그 말씀인데 로마서 5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였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의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연약하고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완성됨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원래 케냐의 무슬림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즉 오바마는 그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이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희망은 맹목적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과제나 우리 길에 서 있는 장애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싸우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 소망은 맹목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다 무시하고 다 모든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이 현실을 딛고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자처하고 노력하고 분투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그 문제,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지금 현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확실함으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올립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바로 양식을 준비해서 3일 안에 그곳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고 실질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거나 한 번 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말로 옮겨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이 되어서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되고 여호수아의 확신이 되고 여호수아의 소망이 되어서 그 백성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으로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조상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예.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들이 더 이상 취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로운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미 그들의 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백성,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또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모세를 따랐던 그들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와 약조를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이익과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전사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약조를 맺고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서는 하지 않고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당신을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움, 우리의 소원, 우리 삶의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또한 그가 다시 오실 때 이미 임할 것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멈추거나 변하지 않으며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음을 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그 언약의 수종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망과 확신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를 어둡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라도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불이익과 손해에도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그 창문 앞에 서서 감사와 순종의 기도를 하는 저희 100주년 기념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